사랑의 하나님,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세상 나가서 열심히 우리 맡은 일들 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모여서 성경대학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모여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이렇게 이 저녁 지냅니다. 하나님 하늘문 여시사 우리 마음속에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 은혜로 채워주셔서 세상 살면서 생긴 것들 다 정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 받으신 것이 10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계명은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면 좀 불만스러워서. 이 목사가 뭐가 그렇게 불만스럽습니까? 이 당시에는 5계명이 부모님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잘 되니까 딱 104번 딱 하나예요. 104번 딱 하나. 근데 실제로는 이게 더 많이 다루어져야 되고 훨씬 길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104번 딱 하나로 됐습니다. 그럼 105번부터 107번까지는 뭡니까? 이거는 살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살인에 관한 게 문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살인에 관한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안 다뤄도 되는데 뜻이 이제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살인에 관한 게 세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음에 관한 게 이제 남자 여자가 사고 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관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세 개짜리 두 개짜리 있고 부모님 공경하는 게 한 개인데 제가 볼 때는 부모님 공경하는 게 제일 길어야 돼요. 지금같이 이게 심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그거는 제가 볼 때 살인보다도 더 심각하고요. 그거는 간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게 자기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 잘 못 섬기는 거.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간에 104번을 하고요. 우리 105번부터 합니다. 105번. 제 4번이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105번. 제 6계명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제 6계명이 뭡니까? 그러면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위에 하나 살짝 적어 놓으시면요. 그게 제 6계명입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살인을 밥 먹듯이 합니다. 뭐, 신문이 안 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살인이 그렇게 판을 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자살이에요. 자살률이 지금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신문에도 잘 안 납니다. 우리 어릴 때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하나 자살했다 그러면 막 대문짝맞하게 나옵니다. 누가 하나 뭐예요 이렇게 자다가 연탄 가스에 뭐 그래도 그런 거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자살했다, 뭐 살인했다 이게 이제 막 조그맣게 이렇게 나는 시대입니다. 이제 105번 제가 질문을 하고요. 답을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뜻이 사람 안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제 105문 제 6계명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뜻이 뭡니까? 이제 뜻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왜냐하면은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뭐만 생각하죠? 사람 죽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실컷 패놓고 실컷 미워하고 실컷 정오하고 사람 막 죽지만 않으면 하나님 저는 살인 안 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몸짓으로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는 실제 행동으로 내 이웃을 얕잡아 보거나 모욕하거나 정오하거나 죽이는 것 이게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얕잡아 보거나 모욕하거나 정오하거나 이게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표정이나 눈빛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까지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은 살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이 그 말이 그런 말씀이 무지하게 많은 것. 무지하게 많은 것. 그래서요, 오히려 복수에 불타는 모든 욕망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을 고의적으로 해치거나 무모하게 위기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는 자살하는 거죠, 그렇죠? 정부가 칼로 무장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당시에 16세기 이 당시에 얘는 정부가 칼로 무장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총, 대포, 핵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칼로 무장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무엇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살인을 막기 위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밉다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것을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그럽니까? 사람 죽이는 게 살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럴 때 아닌 거죠. 이제 창세기 9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예, 창세기 9장 6절.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까?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무슨 뜻인가 하면 무릇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사람을 죽이게 하면은 사람이 그 죽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그러니까 그 사람 산 사람 사이에서 못 살게 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까? 실제로 살인하는 거.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상대방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사형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미워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까? 그럴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못하게 이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사람 죽이는 그게 다입니까? 그럴 때 아닙니다. 이제 레위기 19장 18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우리 원수는 굉장히 밉잖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원수는 굉장히 밉습니다. 밉지 않으면 원수가 아니죠. 뭐. 그러니까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원수를 뭐 하지 말고 갚지 말고. 혹시 두고 보자 이게 마음속에 있는 분이 계시면 그거 없애셔야 돼. 혹시 두고 보자 있습니까? 마음속에 두고 보자 있으면 없애셔야 돼. 왜 그렇습니까? 원수는 성경 보면 절대로 못 갚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좋아하죠. 저도 저 무협 영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수는 우리가 갚으면 안 되지만 영화 속에서는 갚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속 시원하잖아요. 그죠? 저 서부 영화도 이런 거 나오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총 사서 못 죽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대신 악한 사람들 죽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딱 잘라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원수를 갚아라 말아라. 갚지 말아라입니다. 그게 사람을 생명을 취하는 그 원수가 아니라 그냥 미워하고 내 원수가 된 사람도 그걸 원수로 갚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원수를 안 갚으면 내 속에 화병이 생기고 우울화가 생겨가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막 죽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뭐 성경은 이렇게 그냥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시면요. 마태복음 집사님 여기 소리 조금만 올려줄래? 이게 지금 우리 시스템이 지금 바뀌어갖고요. 저도 낯설고 성도님들도 좀 낯설지 몰라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모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원수같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끝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너 사사로운 감정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미워지거나 사사로운 감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사람하고 떨어지거나 이럴 경우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다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 그러면 뭐를 생각합니까? 그냥 목숨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만 보면요. 이게 생명 그럴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하고의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 그러면 우리 목숨 이렇게 숨쉬는 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생각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 걸로 이웃을 얕잡아 보거나 모욕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도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관계 속에서 원수가 됐었습니다. 그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갚지 말고 원수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용서하라. 쉬워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로 쉽지 않지만 이걸 이대로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혹시 조금 전에 쉽다 그런 분 계세요? 제가 지금 요새 가는 기가 먹어서 못 들었는데 쉽다 그랬습니까? 어렵다 그랬습니까? 뒤에서 웅성웅성웅성 하던데 예, 쉽다 그랬어요? 아, 어렵다고 바르게 말씀하셨네. 그게 우리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원수가 없으면 제일 좋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미워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이런 거는 그냥 쉽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쉽게 따라 하시고 할 때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렇게 하시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용서합시다. 지금 제가 한 거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니다. 이게 쉽지만은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도 한번 하십시오, 옆에. 원수 갚지 말고. 예, 원수를 갚지 말고 용서합시다. 옆에 혹시 왼수가 앉아 있으면 뭐, 더 잘 됐지 뭐. 예, 예, 예. 진짜요, 이게 지금 우리가 웃지 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뭡니까, 그러면? 이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았으면 우리가 다 죽었을 텐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그 뜻이 뭡니까? 그럴 때 사람 목숨만 죽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표정이나 말씨나 몸짓이나 이런 것으로 내 이웃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얕잡아 보거나 증오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이는 것도 물론이고 그리고 가만 보면 국가에서 보면 파워를 쥐고 있습니다. 왜 국가에서 파워를 쥐고 있습니까? 개인이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 105번이고요. 이제 106번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제 106번. 조금 전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 하지 말라는 그걸 언급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106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106번 답을 천천히 잘 보시면서 우리 나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죄를 짓고 있거든요.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살인죄를 짓고 있다고 그럽니다. 성경이 무서운 죄잖아요. 살인죄 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살인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되잖아요. 이런 건 안 지어야 되잖아요. 보십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06문.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눈에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미움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눈에는 다 살인에 해당한다고. 성경 보시면 그게 많습니다.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미워한다 그럴 때 성경은 제가 속이 너무 나서 화가 너무 나서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살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자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까지는 그렇게 사셨다 치고 이제 오늘 이걸 떠나서 나가 십계명이 상당히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를 떠나서 나가시면 오늘 공부한 대로 좀 사셔야 돼요. 최대한 도로 노력하셔서 사셔야 돼요. 이제 보십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살인을 금지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근원 곧 뭐라고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이거 다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이것 등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모든 것, 이게 뭡니까?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눈에는 살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가 미워하거나 누구를 시기하거나, 시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있고 증오하는 것도 있고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시기나 증오나 분노나 복수심은 호흡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살인합니다 해서 딱 죽이면 숨이 딱 끊어지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호흡에 관한 문제만 아닙니다.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관계 문제잖아요. 증오, 분노, 복수심 이런 거 다 관계에 관한 거잖아요. 이제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 이게 사람 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9에서 11절. 잘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자, 이제 뒤에 보지 말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습니까? 빛 가운데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빛 가운데 있습니까? 빛 가운데 안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죠. 그건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송해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뭐 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어기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건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같이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혹시 지금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 미워하는 회로를 딱 끊으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참 저거 나쁜 기계면서 좋은 기계예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딱 입력한 대로만 갑니다. 딱 회로를 끊어버리면 그건 안 합니다. 지워버리면 그거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머리하고 좀 다른 거 있죠.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이 미워하지 말라, 용서해주라, 사랑하라 그랬다 그러면 미워하는 걸 딱 끊어버리고 사랑하는 쪽으로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감정도 있고 우리가 이 마음이 따로 노는 그런 존재들이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 남을 쉽게 미워하고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 쉽게 증오하고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예, 대답 안 듣겠습니다. 예. 어두운 데 있는 자라 그럽니다. 어두운 데 있는 자가 믿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근데 초신단제, 예수 처음 믿는데도요, 처음 믿는 사람인데도 예수 믿고 나서 천성이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잘 용서할 줄 알고 아주 너그럽고 배려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진짜 신앙 이 성숙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러면서 자기 성격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직분도 많아지고 막 깨달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이런 거 자기가 싫어하는 건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신앙 성숙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성경이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성경이 그래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그대로 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믿음이 큰 자고 그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막 찬송할 때 이렇게 하고 방언하고 막 기도 크게 하고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게 성경 구절에서 나왔으면 어떡하든지 그걸 붙들고 씨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지금 미운 사람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거 미워하는 거 안 하면 저 화병 나요. 그럼 저한테 뭐 커피 한 잔 사드릴게. 제가 커피 마시고 저한테 막 시옷자 들어가도 제가 욕 다 듣고 그걸 끝내고요. 진짜예요. 미워하는 거는 없애셔야 돼요. 빨리 없애면 빨리 없앨수록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제가 시간이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사람이 있으면요, 얘기하시면 내일 아침에 커피도 마시고 다 풀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풀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사람 앞에 풀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빛 가운데 가요. 자기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그리낌이 없으나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어. 그의 눈이 멀어갔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도 계속 그런 거 있죠. 계속 미워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는 거 있죠. 이게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자꾸 버리셔야 되는 거 있죠.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런 거는 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은 버려야 합니다. 예, 제가 이럴 때 성도 여러분들 자꾸 버리시면 됩니다.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람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워하는 것, 정오하는 것, 시기하는 것, 복수심 생기는 것, 이런 거 다 어디에 해당된다 그럽니까? 이거 살인에 해당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일 살인죄를 짓는 거지. 재판관이 우리한테 와서 너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계속 살인죄를 짓는 거 있죠. 요한일서 3장 15절은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제가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참 우리를 참 다루어 가시는데 참 우리를 힘들게 하시네요. 요한일서 3장 15절은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이게 미워하는 자잖아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임으로는 안 되네요. 하나님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 모습 닮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이게 쉽습니까? 그 형제를 뭐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니? 살인하는 자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잘 묵상하길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니 살인하는 자니. 뒤에 거는 이렇게 기억이 안 나면 안 외우셔도요. 앞에 부분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 이게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으면서 이게 자꾸 이제 이게 없어져 가야 되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아유 주님도 제가 그럴 때가 있었죠. 그때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게 자꾸 이렇게 용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쭉 천천히 한번 외워보시면서 뜻을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거기 다 해당됩니다. 원수도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인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요. 살인은 호흡에만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살인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107번이 꽤 중요합니다. 107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죽이는 것. 그 다음에 시기하는 것, 증오하는 것, 분노하는 것, 복수심,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이루었네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107번.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답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하는 거로 충분한 게 아니라 딴 거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늘 부정적인 데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소극적인 것에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제가 질문하고요. 천천히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07문.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고 정화하고 시기하고 복수하고 이런 거 안 해서 그러면 저는 살인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까? 그럴 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나 안 했는데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107번입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모하라고 사랑하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정으로 그들을 대하며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에게까지 어떻게 하라고 선을 베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나 그거 안 했는데요 나 그거 안 했는데요 그거 하면 손해 같은데 이렇게 해서 뒤로 자꾸 빠지면서 나 죄 안 지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는 거는 물론이지만 적극적으로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그렇게 안 하는데요 안 하는데요 안 하는데요가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건 사실은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이거 안 하는 거는 몰라서 안 하는 거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제 말 맞아요? 싫어서. 그게 좋으면 하죠. 근데 싫어서 안 하는 거라. 근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 되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 증오, 분노 그런 거로 내 이웃을 저는 안 하는데요. 이거로 끝내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원수도 품어주고 원수까지도 선을 베풀고 이제 성경 구절 몇 개를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 굉장히 길지만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 한 율법사가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이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고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 사랑하다 맞죠? 그렇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위에까지만 얘기하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수를 용서하고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은 한 세 번까지만 해주라고 그럽니다. 일곱 번까지 했다 그러면 이거 뭐 난리나게 이건 뭐 어진 사람인 거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만 39절, 40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둘째도 이만큼 첫째 되는 만큼 이렇게 중요한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모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참 혹시 성격적으로 원수가 잘 생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마음을 부딪혀가지고 조금만 팍팍 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성격 좀 버리셔야 돼요.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막 이렇게 대놓고 하죠. 막 그런 분 알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팩팩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등지고 싸우고 이런 성격이 있는 분들은요. 그거 누구 저도 돈 주고 안 사가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다 버리십시오. 딱 부딪히려고 그러면 아 이거 내가 또 이거 그 본인이 알잖아. 옛날에 내 버릇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친해진 사람이었고 내가 자꾸 고립되고 이게 좀 고독해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버리시고 누구든지 이래도 홍 저래도 홍 딱 하나 성경 말씀은 딱 붙들고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되셔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평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평생 그 습관을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인하지 말라가 성경에서는 이 호흡을 못하게 하는 이 살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를 단절시키고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복수하는 것을 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 그런 거 안 했습니다 해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라. 딱 옆에 있는 분도 되고 사랑합니다 한번 하시죠. 예, 사랑합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어디 갖다 내놔도요. 어디 갖다 내놔도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라야 돼. 저기 가면 부딪힐 텐데 저 사람하고 이런 거 없어야 돼. 그거 있으면 담임 목사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프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제가 알아요. 그런 분들이 되시려고 그러면 어디 가도요. 구역을 가시든지 단체를 가시든지 야외별 가시든지 커피 마시러 가시든지 무던하게 해서 거기서 화기애애하게 하는 분이 제일 좋은 겁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어서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이나 증오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요. 105번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하나님 뜻이 뭡니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 우주와 우리 사람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거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의 생각, 말, 표정, 몸짓,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는 실제 행동으로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얕잡아보거나. 얕잡아보는데 생각으로 얕잡아볼 수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들으면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내가 바보 아닌데 이게 뭐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나 표정도 있습니다. 몸짓으로도 있습니다. 그 실제 행동으로 나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욕을 합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표정이나 몸짓, 증오를 합니다. 죽입니다. 죽이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일에도 어떻게 가담하지 말아야 하고, 이건 너무 중요한 거 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아주 순수하신 분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 말이야 막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어머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는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막 전화를 들으면서 막 속으로 막 생각으로 표정으로 막 미워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늘 교회 일이나 뭐는요 쌍방 이야기가 있잖아. 오죽 답답하면 나한테 얘기할까? 그것까지 다 끝나야지요. 그게 이렇게 업어가지고 나도 같이 상대방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안 돼. 지금 이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생각, 말, 표정, 몸짓, 그걸로 이웃을 얕잡아보거나 모욕하거나 증오하거나 죽이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일에도 모여 가담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증오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얕보거나 모욕하거나 이런데 나도 그게 편성돼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인들 사이에는 이게 많아. 그게 제가 이제 보니까 그게 이제 다 마음이 순수해서 그래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순수하라고도 하죠. 그렇죠?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순결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또 뭐가 필요하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상대방 뜻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무자르듯이 집사님 난 그런 얘기 안 듣거든요. 나는요 상대방 얘기를 안 들으면 나는 판단을 안 해요. 뭐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싸움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 끝날 때까지 들어주시는 거죠. 마음 편하게 예. 근데 그거로 끝나야 되는 거 있죠. 그게 지금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일에 뭐 하지 말아야 하고 가담하지 말아야 하고. 저랑 따라 하십니다. 그런 일에는 가담하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하십니다. 그런 일 가담하지 맙시다. 왜 한인동상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막 이렇게 열을 내야 됩니까? 그게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있어요. 근데 속이 상하니까 막 얘기할 때는 들어만 주시면 돼. 근데 같이 편승하면 뭐가 되면 이게 편이 되는 거라. 막 이렇게 해서 갈라집니다. 그런 말들을 몇 번만 옮기지면요, 벌써 이렇게 먼 데서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딱딱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큰 동그라미가 다른 동그라미를 미워하고, 큰 동그라미가 다른 동그라미를 정오하고, 큰 동그라미가 다른 동그라미를 하찮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다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게 살인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짓게 내버려두면 되는데, 이제는 막 가담해서 단체로 막 짓고 있잖아요. 이거 국가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죠? 전쟁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그게 그런 거 없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거 어떻게 해서 오늘 날짜에 이런 게 나왔네요.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일에도 뭐 하지 말아야 하고 가담하지 말아야 하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hatred is mur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제 제 108번 봅니다. 제 108번. 제가 104번은 커피 마시고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 104번이 제일 길어야 되고 104번이 제일 강조점이 돼야 되는데 104번은 한 거로 딱 돼서 짧아요. 모든 설명하는 데다 이거 보면 짧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살인죄보다도 부모님 못 섬기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음죄보다도 부모님 제대로 못 섬기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제 108번 봅니다. 108번은 뭔가 하면요, 제7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게 이제 제7계명입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하고요,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08문, 제7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멘. 지금 시대는요, 이런 거 안 다루는 시대입니다. 드라마를 볼 때 이거 제7계명 어겨가면서 하는 내용이 안 나오면 재미가 없습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믿는 사람조차도. 뭐가 조금 꼬여가지고요, 뭐 이렇게 가야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가슴이 막 뛰면서 다 뭐 그랬어 그랬어 막 이렇게 가죠. 그냥 수부하게 뭐 이제는 뭐 전원일기같이 이런 것들로 나가면요, 이제는 안 봅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지금 막 추세예요. 추세예요. 한국에서는 어제 이제 어떤 선교 모임에서 기도 모임에 갔더니 이제 한국 갔다 오신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와, 한국 갔더니 막 KTX 타고 가는데 뭐 부산까지 얼마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부산에서 서울로 하루 만에 가서 나쁜 짓 하고 돌아오고 그런 걸 잘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한 두 시간만 조금 더 걸리면 된다 그래요. 셀폰으로 연락이 다 되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냥 내려와 버리고, 중간에 있으면 시간이 짧아서 더 좋고 막 지금 이런 시대예요. 시대가. 근데 성경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예수를 믿으면 시대를 거슬러 오라고 가라고 그랬지, 시대에 따라서 같이 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너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선하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가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죄하십니다. 이게 컨뎀한다고 돼서 저주하시고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혐오해야 합니다. 결혼을 했든지 혼자 살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숙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법을 남자, 여자끼리도 이제 하는 거를 막 허락하면서 막 돌아가는 거 있죠.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우리 성경 에베소서 5장 3에서 5.
에베소서 5장? 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 죄 짓는 거는 둘째치고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아, 나도 쟤처럼 저런 관계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어떤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특별히 음행에 관한 한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이렇게 묵상하시고요. 혹시 담임 목사는 잘 몰라도 혹시 친구들이나 옆에 가까운 분들이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서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럴 때는 옆에서 좀 잘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떨 때는 얘기를 아무도 모를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모를 때가. 그때는 얘기를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간혹 그러잖아요. 사람 적당히 몸 약한 것도 은혜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그렇죠? 대체로 보면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힘이 남아가지고 막 이럴 때가 있더라고.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이런 것을 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109번. 잘 보십시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간음과 같은 그런 추악한 죄들만을 검하신 것입니까? 요게 간음과 같은 그런 추악한 죄들, 여기 제가 원문도 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보니까
오직 간음과 같은 그런 드러난 추악한 죄 있잖아요. 간음했습니다. 그럼 드러났잖아요. 어디 누구하고 어떻게 됐대 이렇게 드러난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문제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죠? 문제의 뜻이. 그러면 답을 천천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09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간음과 같은 그런 추악한 죄들만을 금하신 것입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안 짓는 것만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럽니까? 그러면 안 짓는 것만 하면은 우리 제 7계명을 지킨 겁니까?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전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 둘 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나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 둘 다, 어떤 종교는 몸은 원래 악한 거라서 몸은 막굴려도 된다, 죄를 짓고 이거는 가서 나쁜 짓 허랑방탕을 해도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런 게 나왔을 때도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만 깨끗하게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되지, 이 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된다고 쾌락주의라고 있잖아요.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학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몸과 마음이 다 정숙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요, 우리의 몸과 영혼 둘 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보십시오, 그것이 행동이건 표정이건 말이건 생각이건 욕망이건 그 외에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뭐라 그랬습니까? 부정을 저지르도록 자극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다? 금하십니다. 요 뒷문장 잘 제가 이거 번역을요,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제가 한 4개, 5개를 번역본을 보는데요, 이렇게 번역한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번역했지? 왜 이렇게 말도 뜻도 통하지도 않게 했지? 그래서 제가 다 잡아 뜯어서 한 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행동이건, 표정이건, 말이건, 생각이건, 욕망이건, 그 외에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을 저지르도록 자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것만 간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생각이나 아니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도 다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요. 조금 이따 성경은 찾아볼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느끼게끔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 직업도, 탤런트 같은 직업은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이상해. 다 입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 대충 벗고 나가서 뭐 영화 배우 같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저는 그게 제 예술이에요, 뭐 직업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것을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을 자극을 주고 이런 것들도 성경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금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행동, 표정, 말, 생각, 우리의 욕망, 뭐든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을 저지르도록 자극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부터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십계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고. 이거 안 걸린 사람 없습니다.
아예 텔레비가 없었으면 안 걸리지. 아예 달력이 안 나왔으면 안 걸리지. 어디 가면 자동차 고치러 가도 달력 같은 데 이렇게 있고요. 옛날에 우리 대학생 때는 다방에 가도 그런 게 더 걸려 있고요. 이거 뭐 이상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보고 그렇게 느끼면 벌써 간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게 이 감정을 느끼는 동물인데 어떻게 그냥 눈만 뻐꿈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성경이 참 무서워요. 제가 지금 자꾸 웃으면서 지금 보자 그러는 게 이런 거는 웃으면서 봐서 마음속에 담아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 요즘은 왜 이거 여자만 여자를 보고 옵니까? 이게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배용준이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요즘 꽃미남들 성기 나오면 또 뭐 좋아하는 아줌마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좋아해도 괜찮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음욕이라는 여기까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감정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전도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도 같이 봐야 이야기도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나쁜 곳이 아닌 곳에는 같이 가야 이야기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1960년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팩팩거리도 오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 때문에 팩팩거리면요 욕하잖아요. 저것들은 별스럽게 믿는다고 욕하잖아요. 이제 고담 성경 보시면요 29절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답니다.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답니다. 근데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그렇게 느끼게 실족해 하거든 뭐하라고요?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성도님들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분들은 막 박수를 받아야 됩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해석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뭐 그럼 눈 하나만 빼야 됩니까? 눈 하나 갖고도 다 보이는데 시력이 있는 다 보이는데 이것도 빼고 그럼 귀로도 귀도 막아버려야 되고 그럼 손도 끊어버려야 되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너희가 세상을 구별되게 살아라는 겁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미워하는 문제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간음에 관한 것도 목사님 저는 간음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지금 했을 가능성이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여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렇게 찍어내어버리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성사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검려 성경 공부 괜히 나왔다. 안 들었으면 제가 미워하면 속도 후련하고 말도 하고 좋을 텐데. 그런데 안 할 건 안 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이 그렇잖아요. 레미제라블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쵸? 그 레미제라블 그 뒷 이야기들. 그 불란스 혁명이잖아요. 그쵸? 불란스 혁명 때에, 단두대에 사라진 왕이 루이 16세입니다. 18세기 불란스 혁명 때 그 와이프가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이 여자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군이 이제 그 루이 16세는 죽이고 이 왕비는 붙들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루이 17세 이름이 조금 이따 제 눈에 뜨 루이입니다. 루이. 그런데 이 루이 17세를 놓고 혁명 정부에서 이걸 죽여버릴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구두수송공에게 맡깁니다. 이걸 망가뜨리게 하자고. 그런데 이 구두수송공이 무지무지하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지막지하게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왕자를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온갖 어려운 일을 허드레드리 다 시킵니다. 그리고는 왕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게 하기 위해서 막 때리기도 하고 밥도 막 어마어마하게 굶기고 어떤 날은 밥을 막 이만큼 주고 막 토하게 하고 밤에 자면은 불러가지고요. 이렇게 오면은 더 가까이 그러다가 좁혀주고요. 10살도 안 된 애잖아요. 이 구두수성공 주먹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사람. 옛날 이 당시에. 그리고 또 서구 사람들 얼마나 큽니까? 막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 왕자가 10살 때에 임파성 결핵으로 사망을 합니다. 10살 때에. 근데 이제 이 왕자가 그 집에서 살던 때의 이야기가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망가뜨리려고 강제로 폭식을 시키고 갑자기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때리고 구박하고 이런 거는 예사고 또 밤에 루이가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이 들 때쯤에는 일부러 루이를 부르면 루이는 시몬의 방까지 달려가야 그렇게 했어. 가까이 오면 막 또 막 두들겨 펴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저녁 때 똑같이 또 불렀습니다. 온 거를 막 무지막지하게 패서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난 뒤에 이 구두 수선하는 이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막 빈정대면서 내가 왕이었다면 날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왕이었다면 내가 날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이거 10살이 안 된 꼬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꼬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용서하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들은 밑에다가 다 뭐라고 표현을 붙이나 그러면 그 어린 왕자는 왕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 오늘날까지 10살이 죽었잖아요. 임파결핵으로 10살이 죽었는데 오늘까지도 이 사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품위를 안 잃었습니다. 그렇게 망가뜨리려고, 고의적으로 망가뜨리려고 불란서 혁명군이 그렇게 보냈는데도 그렇게 얻어터지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자기는 왕이라, 자기는 왕이라. 성도님들,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 나가서 아무리 우리는 힘들게 살아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을 쥐고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든 가서도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이제 30분이 조금 덜 됐는데요. 50분까지 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푹 쉬시고 이제 딱 문제 하나 남은 거 그거 우리 다루고 오늘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머리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살인했다고 그러고 간음했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세상 나가서 세상 부러워하며 쫓아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저희가 이제 또 잠시 쉽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우리 간식 준비한 가정에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 있는 두 자녀 오늘도 기억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 더욱 넘치게 받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셔서 그 두 가정 통하여서 아름다운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가정의 아름다운 자녀들 허락하셔서 또 그 자녀들 통하여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생업과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는 귀한 간식 먹고 또 힘내어서 또 주님의 사랑 나누며 교제하는 귀한 저녁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십계명 내준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십계명. 혹시 빨리 찾은 분 몇 번에 있는지 한 91번요? 한 70몇 번 안 될까? 92번요? 예, 92번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맞네요. 92번. 십계명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터 4 하나님에 관한 것. 유대인들은 5도 하나님에 관한 거로 이렇게 무겁게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관한 게 쭉 나오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옛날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 구조를 보면 재미있게 되어 있다고. 사람에 관한 거는 끝에서부터 이렇게 갈수록 점점 세게 되어 있다고. 이제 제 10 한번 보십시오. 제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는 그냥 마음속으로 탐내는 거잖아요. 이웃에게 해를 하나도 안 끼칩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하나도 안 끼칩니다. 제 10은. 제 9는 뭡니까? 제 9는 이제 말로 이제 하는 거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말지니라. 이건 재산상 손해를 안 입힙니다. 물론 요즘같이 거짓 증거 때문에 큰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는 좀 내버려 두고요. 그냥 편하게 훔쳐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제 8은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거 있죠. 도적질 말지니라.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제 7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아시겠죠? 도적질이 무섭습니까? 간음이 무섭습니까? 도적질이 큽니까? 간음이 큽니까? 그럴 때 일반적으로 도적질도 어마어마하게 도적질을 하면 그건 또 얘기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간음보다는 도적질이 훨씬 약합니다. 도적질보다는 간음이 훨씬 셉니다. 그러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다음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이 큽니까? 간음이 큽니까? 살인이 크죠. 누구나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간음보다는 살인이 훨씬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앞에 뭐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는 게 큽니까?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게 큽니까? 그럴 때 사회에서는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이거 세고랑을 차질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 안 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양심의 가책이나 손가락질은 받을지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작은 데부터 큰 데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님 공경 안 하는 거를 살인죄보다도 훨씬 크게 다스립니다. 훨씬 크게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거를 지금 딱 104문 딱 하나로 이렇게 다루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혹시 정철, 송강정철, 훈민가 아세요? 다 외우는 거?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곳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같이 높고 큰 언덕을 어디 대어 갚사오리. 이 당시만 하더라도 부모님 그러면요 이거는 하늘 다음이었습니다. 이분이 또 이런 거 지었죠. 어버이 살아신제 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못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잘 해드리라는 겁니다. 여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게 있더라고. 어머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으니 뭔지 알죠? 예, 원장님이 다 고쳐가지고 얼굴 예쁘게 해주셨으니 그래서 스승의 날 되고 뭐 되고 하면은 엄마한테 찾아가는 것보다 예쁘게 만든 원장님한테 찾아가서 땡큐 고마워요 뭐 이러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참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이상한 시대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부모님을 잘 못 대접하면은 자기도 양심의 가책이 있고 주변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이상해졌어요. 시대가. 그런데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로 부모님 잘 섬기지 못하는 죄를 크게 다루냐면은 살인죄보다도 크게 다룹니다. 그거 하나만 잘 보셔도 이제 한번 보십니다. 제 104문 다섯 번째 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쭉 나오는데 성경은 우리 부모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제5계명이 우리 부모님에 관해서만 될 것 같으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제5계명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이게 통전적으로 이렇게 쭉 크게 펴서 딱 보면은 이거는 내 살아있는 부모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질문하고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04문 다섯 번째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뜻입니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나에 대하여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뭐하라고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며.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큰 뜻으로 품고 있는 겁니다. 내 부모님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너에 대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해야 하며 그들이 나를 훈계하고 징계할 때에도 그들에게 합당하게 뭐 해야 합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며 동시에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도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함으로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쪽에 대해서는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시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면 더 혼돈하고 더 야단을 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게 했다는 겁니다. 누구요? 부모님. 누구요? 우리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라 일을 하는 분들이나 좀 더 큰 의미로 무슨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복종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할 행동도 부모님들이 할 때가 있고 그런 요구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따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효의 수준은 의외로는 없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부당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걸 들어드리라고. 이유는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로 택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 부모님한테서 우리가 나왔지만 너는 자녀라면은 내 부모를 그렇게 섬겨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에베소서 6장 2에서 3절 한번 주실래요? 성경 구절 잘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2에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목사 입장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요까지만 하면 좋겠어. 그 다음에 잘 안 돼도 되고 땅에서 장수 안 해도 괜찮아요.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잘 섬기다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뭐 못 살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그냥 낳아주신 분이고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이 공경하다가 히브리 원문에는 이거 간이라는 뜻입니다. 간. 간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내 부모님을 간처럼 무겁게 그렇게. 간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그날부터 얼마나 사람들이 조심하고 신경을 씁니까? 간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뭐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해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 뒷부분은 저는 뭐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뭐 부모님 섬기면 잘 산다, 장수한다 섬기는데 갖다 붙이겠어요?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십계명을 거꾸로 한번 올라갔습니다. 점점 약한 데서 점점 세게 나가는데 부모 공경 못한, 부모님 공경 못하는 것을 뭐보담도 더 큰 죄로 다뤘다고요? 살인죄보담도 더 큰 죄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뭡니까? 그러면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은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안 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부모님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들 이걸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저도 이거 숙제예요. 저도 애들이 두 명 있잖아요. 아, 요것들한테 공경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천하에 요것들이 공경 안 하면 저를 공경을 누가 해줍니까? 근데 요걸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 참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들 요 문제는 진짜 기도하면 잘 봐야 됩니다. 저는 뒷부분은 하나님이 뭐 잘되고 장수하고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그 말 자체가 저는 좀 불경스러워. 뭐 헌금하면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그 말도 저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받은 바 은혜면 족하지. 그래서 우리가 뭐 드리고 열심히 하는 거지. 이걸 바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고 그거는 벌써 은혜로운 생각 자체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잘해 주시고 그런 생각으로 섬기면 안 되잖아요. 뭐 뒷거는 상관없이 그냥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라 그러니까 섬겨야 되고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가 너무 그렇지를 않아요. 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죄송합니다. 우리 뉴욕에 있는 모든 동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모님만은 진짜로 잘 섬기고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뭐 하나님이 복주 그거는 뭐 주식은 안 주식은 상관없이 내 부모 내가 섬겨야지. 그게 믿는 사람의 성경 말씀의 도리입니다. 도리.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 내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십계명 쭉 가다가 약속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거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더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랬습니다. 뒷부분 약속하고 상관 뭐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게 상관없이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하셔야 되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성경 구절 또 한번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구약 시대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홀대하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거칠게 다루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놈은 때려 죽였습니다. 그놈은 지금 어쩌면 막 그런 게 남발되면 안 되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한 시대인지도 몰라. 너무 내 자식, 내 자식, 너무 우리 그러면서요. 진짜 부모님은 너무 이렇게 그 하대하는 그런 시대인 거 있죠.
출애굽기 20장 20절. 출애굽기 20장 20절. 집사님과 제일 처음에 보낸 것 때. 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허감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사실은 이게 저주만 들어가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렇게 홀대하거나 이런 분들, 가볍게 여기거나 이런 분들. 그런데 시대가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신문을 보시면 이제는 뭐 그런 거는 다반사입니다. 뭐 부모님을 때렸다부터 시작해서 손자가 때렸다, 뭐 자식이 돈 좀 달라 그러다가 장성한 자식이 어머니를 뭐 때렸다가 아니라 패했다 이런 게 희한한 세상인 거 있죠. 희한한 세상인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아까 뭐 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경이 예민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부모님에 관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좀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은 내 부모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자들,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누구나, 우리는 너무 쉽게 막 대통령도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좀 고리타분한데요. 성경은 그렇게 고리타분한 테두리 속에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고리타분한 테두리가 아니면 십자가 나올 이유가 없죠. 너끼리 나가서 잘 먹든지 말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런 테두리가 있어야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주신 겁니다. 로마서 13장 1에서 4.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굴복하라.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참 이거 숙제예요.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요. 그 뭐 우리가 뭐 풀 수 없는 거죠. 뭐 우리가 뭐 연구한다고 뭐 되나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등장 안 했으면 저 대한민국 남쪽은 이렇게 복음화 되질 않았습니다. 그 위에서 그렇게 혹독한 존재들이 나와서 막 갖다 누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튀어가지고 얼마나 남한으로 많이 왔습니까? 보따리 속에 성경 쥐고 이 동네 저 동네 이 구석 저 구석 들어가서 믿음이 굉장히 남한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왜 그런 걸 허락하십니까는 우리 문제가 아니지. 이건 하나님이 전 세계를 이렇게 보시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에 독재자도 많잖아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에는 그러면 나쁜 사람이 없습니까? 더 많을 수도 있죠. 미국은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이상하게 장난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는 거는 우리가 한마디로 이해를 해서 뭐라고 그러거나 우리 머리를 가지고 풀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 쥐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라크의 후세인도 지가 쥐고 있을 만큼만 쥐고 있다가 그냥 간 거고, 우리 위에 동네 살고 있는 그 세 부자는 또 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거기는 하나님이 또 허락해서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빨리 해방이 참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할 뿐이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권위를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할 그건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살아서 저렇게 누르면서 저런 게 유지가 되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지. 뭐. 하나님 때가 되면은 없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때가 되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가는 거죠. 뭐. 하여튼 하고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뒷부분 쭉 내려가면 4절. 이제 그 위에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칼을 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연히 칼을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악을 행하면 그걸 가지고 보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 비판도 하셔야죠. 뭐. 또 어떨 때는 우리 의견도 개진을 해야 되지만 너무 위에 있는 사람 가지고 막 그게 뭐 이상하듯이는 얘기 안 하시는 게 은혜롭습니다. 왜요? 그 우리가 뽑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뽑은 분이면 다수가 뽑았으면 그냥 뭐 한 5년 참으면 되고 또 다른 분이 되면 나하고 좀 달라도 그냥 그분이 하는 대로 지금 권위에 따라가면 되고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뭐 하는데도 끝까지 끝날 때까지 이걸 막 against 하고 이러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이 하더라도 그가 법에 이상하지 않게 그냥 정책을 해간다면 따라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투표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격렬하게 내 의견도 개진하고 누가 됐으면 좋겠다도 하지만 딱 뽑히고 나면 어떡합니까? 어디에서 나왔든지 아 하나님이 이번에는 저 사람을 뽑아주셨군 이러고 그 사람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정치를 못하면 다음에는 갈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여기에 막 연연해서 막 사람을 공격하고 욕하는 이런 표현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제 5계명에 담겨있는 정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하나 이제 보려고 그럽니다. 이 동영상은 이거 미국 이 구미권에서도 만든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언어가 어느 나라 언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한번 일단 보시고 우리 또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저럴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지금 뭐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근데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 안 섬기면 누가 부모님 섬깁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부모님을 버리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모님 나 몰라라 그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 가진 거 있으면 띄워서 드리고요. 또 힘들어 하시면 같이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 잘 이루면서 효를 행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 하나님 더 잘 섬기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위에 있는 권위에 지혜롭게 복종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부모님 섬기는 거 잊고 있었던 우리들이 있으면 오늘도 하늘 문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기도드리며 주님 우리 부모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봉양할 수 있도록 은혜 대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우리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 낳아주고 길러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도 성경은 공경하라고 하고 복종하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 가슴에 잘 새겨 담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위에 연세 드신 많은 분들 내 부모님처럼 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주시며 또 많은 깨달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